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주 앞에 나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각기 모든 교회가 형편이 다르고 각 개인이 사정에 다를지라도 동일한 중심으로 또 복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귀의 모든 것들, 당대 세계복음화의 모든 필요한 힘들과 은혜들이 주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된담을 대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많아지기에 부족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에 들려지고 담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여섯 번째 시간 같은데요. 마태복음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쭉 말씀을 보면서 야, 최소한 28장보다는 좀 적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뭐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예수가 아니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예언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39권을 통해서 물론 시가서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34권을 통해서 계속 증거했던 그 메시아가 온 첫 책이에요. 그렇죠? 첫 책인데 사실은 신약 성경의 거의 7분의 1 정도 될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고 또 마태가 안 믿는 유대인을 향해서 얼마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증언하려고 애를 썼는가가 보여지게 돼요. 물론 이 말씀을 좀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접어두고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뭐가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목적적인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또 신약 우리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신약이 전부 다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각도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보다 보게 되면 치유도 나와요. 치유도 나오고 말씀 보다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원했던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예를 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부분을 사복음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주 내용이에요. 그리고 왜 오셨는가?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부분을 모든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 누군지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 또 그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셨던 그 일들, 예를 들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중요한 사건, 또 그분이 승천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계속 또 사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밝히고 있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얻은 결론 뭐냐면 계속 모든 얘기가 나가는 지향하는 방향이 뭐냐면 그분이 메시아다. 그렇죠?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죠. 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처럼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 내용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스치는 내용이었어요. 호세아서인가요? 그때 말씀하실 때 인애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역시나 이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심심치 않게 호세아 선지사 호세아 그 내용들을 계속 인용을 해요. 호세아 선지자 할 때 딱 기억해,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 부인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음란한 여인을 부인으로 택하게 했고, 택한 그 여인이 나가서 다 임신해서 들어오고, 세 아이를 낳는 경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가운데 있다. 음란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우상 숭배 가운데 음란하고 있음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와중에도 제사는 진행된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 와중에도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할례받은 민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한다라고 할 때 했던 그 말씀이 여기서 또 인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호세아서가 기록되었다라면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그 이유 또한 그 백성들이 선민들이 똑같은 모습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그 구약에도 죄가 있으면 알격에서 호세아를 들어서 말했는데 지금 이 내용도 역시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의인인 줄 알고 본인들에게는 주셨던 말씀을 이미 들었지만 듣지 못한 자처럼 살고 있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를 부르러 왔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본인들 스스로가 의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역설이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잘 행하고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고 말하는 그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금 앞에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다섯 번의 큰 다섯 꼭지에 설교를 해요. 가르침이 있어요. 지난번 5장, 6장, 7장이 한 번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이렇게 풀어낸 내용이에요. 5장, 6장, 7장이. 지금 8장 우리 1절부터 9장, 10장까지 또 한 꼭지에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다섯 꼭지 정도를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 8장, 9장, 10장을 이렇게 보기를 좀 원합니다. 그런 좀 배경을 좀 보시고요. 우리 8장 우리 1절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지난번 7장 한번 말씀을 우리가 봤을 겁니다. 말씀을 지난번에 뭐 빨리 좀 끝내느라고 좀 덜 보긴 했습니다만은 7장을 좀 더 한번 보고 지나간다고 보면요. 우리 7장 말씀에 7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려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안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보기에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왜? 실제 믿음이 없는 걸 보기 때문에. 중요하고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냔 말이야. 우리 지난번에 눈이 봤던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면은 잠깐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6장 39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 뜻이 뭐냐? 그렇죠?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얘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예수님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영혼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한 번 더 말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너희들 향해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두 가지지만 한 가지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내게 맡겨진 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내게 누가 맡겼냐? 하나님이 예수님인 성자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기억하고 있었고 40절 말씀 보니까 또 아버지 뜻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고 믿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뭐 내용도 쉽게 볼 수 있죠. 넘어와서요. 우리 7장 넘어와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을 지금 계속 밑바탕에 깔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의 통치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했던 그 장본인, 본인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게 했던 그 장본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본인이 오므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주여 주여 한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7장 15절 말씀 보면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니라 라고 말씀을 또 주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28절 말씀 보니까 7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러니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마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했던 메시지인 거예요. 주 내용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왜 자꾸 나라 얘기하냐? 본인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누구인지를. 그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는 메시아죠. 8장 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 마치고 내려오신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 5장 6장 7장 전달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인 것을 주님인 것을 계속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 5장 6장 7장을 말씀 마치신 다음에 안 믿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다가온 게 아니에요. 다가온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회에서 거의 잃어버린 자 같은 사람들이 주로 나왔어요. 첫 번째 나온 사람 누굽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또 좀 넘어가면 우리 5절부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역시나 또 주여 그러죠. 그렇죠? 이전까지 잘 못 듣던 명칭이요. 4장까지 시험을 당하시고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곧장 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이 쭉 따라 내려오면서 그들과 대어지는 얘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환자도 주여 백부장 또한 주여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9절인가요?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얼만큼 알았냐? 내 집에 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주님이신 이분이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발견했다고 말씀을 정리할 수 있죠. 또 그 내용을 쭉 내려가다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14절부터 계속 17절까지 많은 사람들을 가면서 15절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에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계속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병을 고치는 그 이유는 그분 스스로가 이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내가 메시아임을 계속 알리는 거예요. 마태는 그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다 주여주여라고 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계속 많은 무리가 따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따르는 장면들을. 2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이렇게 말씀 가면서 계속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나병 환자가 주여, 백부장이 주여, 지금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계속 그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사건을 겪으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혼란을 당할 때 그 제자들이 긴급하게 나와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계속 사람들을 치유하고 병을 낫게 하고 또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계속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뭐랄까 이적들을 통해서 보이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쭉 넘어가서 29절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장면인데요. 이에 그들의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요? 왕이라는 이야기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하나님 아들, 왕, 왕인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또 왕. 그렇죠? 뭐 마태복음이 왕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를 들면 뭐 종, 누가복음은 뭐 인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가 사실은 색깔이 좀 달라요. 같은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만 다르죠. 마태복음은 왕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계속 왕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그분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믿기 시작하는 장면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제발 떠나가기를 간구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4절 말씀 보니까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냐하면 귀신 들은 사람들을 괜히 건드렸다가 수많은 돼지떼가 죽었어요. 수많은 돼지떼가 죽으니 경제적인 피해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피해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백부장, 베드로의 장모,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던 그 모습, 또 귀신을 쫓고, 하지만 그 사회에 있던 기본적인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떠나라고 말하고 있냐? 본인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움이 될 때는 막 원하다가 조금 뭔가가 생활이 탁 부딪힘이 있으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이득에 손해가 있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않고 있다는 모습들을 또 함께 8장 내에서 볼 수 있는 것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렇죠? 원래 그 앞에서 9장 8장 20절 말씀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처럼 사실은 거할 곳이 없다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 또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8장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그가 계속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8장 10절. 8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만한 믿음을 그 백부장의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못 봤다 내가 여기서. 근데 드디어 믿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 그리고 13절 말씀 보니까 13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백부장에게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처럼 될 것임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6절 말씀 보니까 26절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장면을 말할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죠? 실제 이적을 일으키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이 아직 자금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 8장의 주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면서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누구냐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적을 갑자기 말씀 가르치신 다음에 갑자기 병 고치는 일들을 막 하세요. 이 일을 왜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메시아인 것을 전달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실제 어떤 나라를 뒤집고 나라를 정복하고 그런 게 온 것이 아니라 실제 복음을 전하고서 가르치고 고치려고 왔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9장 말씀 보면은 그가 왜 오셨는가를 또 잘 알 수 있는데요. 9장으로 넘어가면요.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8장에서는요 치유하는 장면들이 주로 나와요. 근데 9장에서는 이물 같은 맥락이지만 다짜고짜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주는 장면이 있죠. 쭉 내려가게 되면은 8절 말씀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풍병자 이때도 되게 그 중풍병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도 중풍병자가 많잖아요. 이렇게 뭐 뇌출혈 돼가지고 제 아버지도 뭐 그렇게 해서 뭐 병원에 누워있게 됐습니다만은. 뭐 이 나라가 우리가 식생활이 비슷한지 그건 모르겠지만 혈관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을 고치시고 고칠까 죄를 사해줄까 말을 할 정도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권능이 있음을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이 말이 참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가서 중풍병자 고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표현이 뭐냐면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예수님을 아직 주님이라고 발견 못했던 것 같아요. 못하고 사람으로 보는 거 사람으로. 뭐 사람이죠. 사람인데 그가 메시아라는 것이 아직 발견이 덜 된 거죠. 계속 그런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동 구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신의 모습을 살짝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꼭 제 3자가 기록하는 것처럼 본인이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 집에 있을 때 음식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어요. 보세요. 올 때 죄인이라고 써있나요, 사람들이?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특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세리, 그러니까 세리라고 볼 때 그 뒤에 보면 그런 말 나오는데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세리에 대해서 인생이 어땠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말을 붙일 때는 굉장히 치욕적인 거예요, 사회에서. 예를 들면 누가 요한에는 안 나온다니까요, 세리라는 말이. 예를 들면 직장,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백정, 최형식. 그러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되게 뭔가 치욕스러운 얘기잖아요, 직업이잖아요. 직업은 귀천이 없지만. 그런 것처럼 세리 마태라고 부를 때는 굉장히 치욕적인 거예요. 그럼 마태가 본인의 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마가는 감히, 누가는 감히, 그럼 못 쓰죠, 그거를. 못 쓰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같은 동급으로 여겼고, 12절 예수께서 그걸 들으신 거죠.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지금 다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너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막 저 어귀에서 편하게 막 기도하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막 기도했던 그 기도, 그 의인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고 치자. 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저런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고, 또 마태는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음을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그런 고백되는 장면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쭉 가면서 또 14절부터 17절까지 금식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고요. 18절 말씀부터 보니까 또 한 관리의 딸이, 딸과 어떤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런 여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나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지금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뭐 황급하게 뛰어와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오셔갖고 손을 얹어주세요. 그럼 우리 딸이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나에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가는 길목에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며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계속 믿음이라는 얘기를요, 9장에서도 계속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냐면요,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들이 자꾸 나와요. 마태는 뭘 쓰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장면들을 계속 이런저런 소소한 사건들 통해서 계속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밝힘으로써 이것을 읽게 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전달하는 장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러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왜 장례 준비하겠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5장 6장 7장은 산에서 주로 말씀을 주셨어요. 팔복 위주로. 근데 지금은 8장 5장은 주로 다니시면서 계속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랬던 것처럼 이적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이런 이적을 베푸는 얘가 누구냐, 메시아 아니냐 그러고 있는 거죠. 27절 말씀 보니까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갔을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그러니까 무리가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어떤 말까지 나오냐, 처음엔 주여, 뭐 주님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제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지금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를 언급하는 표현들인 거예요. 계속 그 맹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메시아의 그 다윗의 후손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왜? 요셉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다윗의 일가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전주체가예요. 조상에 훌륭한 사람이 없네요. 조상이, 자, 우리가 뭐 누가 있다고 칩시다. 뭐 최영 장군이 있다고 칩시다. 같은 출신 아니에요. 근데 난 최영 장군의 후손이야. 이런 게 있을까요? 늘 평상시 말을 했으면 남들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최영 장군이래 뭐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 집안에 장인이 많았대요. 큰 힘으로 없는데. 그래서 예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남대문을 짓고 남대문을 설계하고 그런 그 쟁이들이 많았대요. 조상들 중에서. 그런가 보다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 별거 아닌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갖고 남대문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지은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일가인 줄 알았고 실제 메시아는 다윗의 일가에서 오잖아요. 다윗의 씨로. 그 장면들이 지금 나타나는 장면들이에요. 마태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 뭘 묻습니까? 계속 믿음을 묻는 거예요. 믿음. 네가 이걸 진짜 믿냐? 정말 그렇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29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실 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라. 굳이 말하지 말라는데 나가서 그냥 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38년 동안 제가 안경 쓰다 안경 벗었잖아요. 막 말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이분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잖아요. 저보다 더 나이가 어렸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이들도 눈이 보이게 된 거예요. 눈이 나빴다가 좋아진 게 아니라 눈이 보이게 된 거라고요. 얼마나 나가서 떠들고 싶겠어요. 그걸 사람들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장면들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런 거잖아요. 복음이. 전도하자 해서 합시다 막 해서 체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이게 본인이 그 복음에 대해서 승복했고 그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백부장이랄지 혈루증 여인이랄지 또 베드로의 그 뭐 장모님이랄지 나병 환자랄지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떤 장면이냐면 나가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 그대 다 다른 거예요. 그들의 믿음들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들이 계속 그 무리들 속에서 파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참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현재 사역을 하면서 모든 병에 귀신 들린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귀신 들린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교회에 이상한 바람이 불었어요. 감기 걸렸어요. 눈도락지 났어요. 눈도락지 귀신이라는 거예요. 성낙교회가 한참 일어날 때 제가 청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 바람이 교회에 불었어요. 그래서 귀신론을 많이 하는 거 김기동 목사 중심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그냥 무슨 뭐 눈다락지도 귀신이고 막 치질도 귀신이고 막 무좀도 귀신이고 다 귀신이야 다 귀신. 어릴 땐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전사님이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 전사님이 뭘 알겠어요. 신학교 지금 2학년짜리인데 신학교 2학년짜리 와가지고 막 그러다 본인도 맥주 그래가지고 맥주 먹어 들통나고 막 기도하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병들이 귀신 들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실수를 해갖고 넘어져서 부딪혀갖고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귀신이라고 말하면 그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어쨌든 이 장면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온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는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빈정거리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우리 8장 마지막 절에서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그 무리들 기억나시죠? 9장 또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빈정거리며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와 귀신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항상 많은 이적과 기적들 통해서 그 예수를 그래서 믿는 믿음들이 막 여기저기서 생겨지고 있지만 한 구석에서는 계속 또 빈정거리고 계속 뭔가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장래에 같이 있어요. 이렇게 마태는 그것을 동시에 다 봤던 거예요. 마태가 이 내용들을 쓸 때 그들에게 뭘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봤을 거 아니야. 본 많은 것들 중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 산에서 이런 말씀하셨지. 아, 내려와서 이런 장면이 있었지. 이 내용들을 적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도 참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너희가 해라 그럼 될 거 아니야. 근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추수할 일꾼들이 따로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뭐 되게 묵상할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9장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계속 중심이 뭐냐면 계속 많은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천국 복음을 계속 전달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너희가 그 회개될 것을 계속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 믿는 믿음이 막 커지기 시작했지만 한쪽에서는 계속 빈정거리고 안 믿고 그런 분들이 같이 있는 거죠. 이 장면들을 보게 되면 사회에서 약간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위주로 조금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보이니까 내가 약한 자를 통해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또 죄인을 부르왔다는 그런 부분들이 더 설득력 있고 천국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막 그 어떤 그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죠? 9장 34절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계속 빈정거리고 있음을 역시나 안 믿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 자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23장을 보겠지만 이게 한 꼭지잖아요. 이게 한 사건이야. 한 주제인데 나중에 후반절에 가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을 해서 논쟁하면서 논쟁한 이 장면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에 깔려 있는 그런 좀 배경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여기는 너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들에게는 애통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배경에 있는 얘기임을 볼 수 있죠. 10장에 넘어가세요. 10장 내용 보니까 열두 제자를 드디어 파송 불렀던 제자들은 실제 뭐 한 여섯 명, 일곱 명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실제 열두 명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고요. 2절부터 우리 3절까지, 4절까지 그렇게 열두 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죠. 저는 옛날에 그걸 어떻게 외웠냐면요. 어떻게 외웠죠,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것도. 나중에 기억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름들을 쭉 연결을 해서, 빌바도마, 야다시부 그렇게 해가서 외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름이 헷갈립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하면서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어쨌든, 열두 명의 제자를 명단을 보내고, 또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 그리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라고 지금 말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도 회개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고,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것도 요구했던 것도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이 얘기는 단순히 천국이 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됐던 그 내용들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성취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셔야 될 일들을 아직 안 하신 상태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 왔지만 아직 그것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은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 단순한 다가 아니에요. 오셨던 그 목적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고 죽어졌다는 그 모든 장면들, 어린 양으로 올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뭐 가지고 옷으로 오시고 했던 그 많은 예언들을 다 이루신 장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 내용들을 지금 계속 전달을 하고 아직까지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막 드러내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막 드러내시죠. 8절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면서 예수님 말씀을 쭉 하면서 11절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12절 평안하기를 빌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쭉 넘어가서 22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0절은, 10장은요, 10장. 10장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계속 미움을 받을 거지만 견뎌라. 그래야 구원 얻을 것이다. 22절 말씀하고 있고요. 28절 말씀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죠.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땅 믿기 시작한 시간부터 그렇게 친했던 형제, 혹시 혹은 부모라 할지라도 딱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복음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쫙 갈라져요. 칼로 진짜 뭘 뱀 것처럼 확 갈라져요. 어느 순간 그렇게 친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믿음에 있고 없고 따라서 삶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아니, 내가 낳은 새끼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아, 검을 들어왔다는 이 말이 확 나뉘어지는 거예요. 야, 이 부분이 참 무서운 말씀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우리 그 좀 아까 읽었던 37절인가요? 말씀 보게 되면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되게 묵상할 부분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0장 11절에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왜? 열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4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되게 귀중한 귀한 말씀드립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들에게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장면에서 다른 장면도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십장을 마친 거예요.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명하여 마치시고 지난번 우리가 5장 6장 7장 그 아까 7장 28절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래서 이게 그 한 꼭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7장 28절 이 말씀을 마치심에 11장 1절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래서 8장 9장 10장이 한 주제였음을 또 알 수 있고 계속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많은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한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역점을 둬서 무슨 말씀을 풀어낼 수가 있지만 그거 이전에 지금 마태는 전체 기록을 통해서 뭘 전달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야 병이 나았다는 그거 중심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한 그분 병을 낫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누구냐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오셨는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고 잃어버린 자를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또 주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또 내용들을 보겠지만 뭐 잃어버린 걸 찾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왜 왔냐? 천국을 끌고 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요셉의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윗의 자손임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막 코박코 보다 보면요 나중에 이런 거 다 이런 걸 잃어버려요. 그냥 중풍병 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귀머리가 듣게 된 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더 우리 한번 쭉 큰 그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마태가 말하고자 했던 그 내용은 뭐냔 말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하다가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야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계속 그 고백이 여기 저기서 막 들끓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랑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이 쫙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더더욱이나 사두개인들은 더더욱이나 저 예수님이 눈에 가신 거예요. 저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런 긴장 구조가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오늘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후에 고치시고 본인의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장면들을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이 이미 땅에 온 거예요. 그분은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메시지 고치시고 또 계속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발견하게 인담을 되어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김신의 형제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어머니가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인담을 대해주옵시고 기도의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특별히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한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사 큰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인담을 대해주셔서 내가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교회가 주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복음 가운데 깊이 나아가게 하시며 성경을 대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복음으로 보여지게 된다음을 대해 주옵시고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의 의미가 더 발견되어져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더하시사 하나님 영광을 도모하며 주를 향하여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